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또다시 충돌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시 당국자들은 또 최근 24시간 벌어진 치열한 교전으로 적어도 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교전은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그리고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체프 마을 주변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러 분리주의 반군 지도자는 군 병력을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주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폭력 사태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치명적인 군사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권 위반자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양측 모두에 1990년대 발칸전쟁 기간 중 벌어진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국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될 무렵인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전쟁 기간 서로 상대가 자국민을 집단 학살했다며 맞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피터 톰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쟁 중 2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군에 의해 수많은 범죄 행위가 자행됐지만 양측 모두 집단 학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폭력 사태가 빚어져 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자들은 해안마을 콕스바자르에서 출발해 수도 다카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반정부 활동가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대표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앞서 지난달에도 폭력 사태가 계속돼 적어도 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행위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이끄는 반정부 세력이 세이크 하시나 현 총리에 반대하며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시동장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시동장치는 제너럴 모터스사가 10년 전 제작한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적어도 51개 가족이 이번에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77명 역시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한 독립기관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 차량 260만 대의 시동장치 결함을 알고도 지난해 초까지 무상수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보상 신청 마감 시한까지 4,200명의 운전자들과 가족들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실린 이번 사진들은 지난달 촬영된 것으로 카스트로 전 의장이 자택에서 한 학생 지도자와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건강상의 이유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겼으며 이후 지난 수년 동안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이 9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먼저 북한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회담에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담을 갖자고 북한의 여러 차례 촉구한 만큼 이제는 북한이 호응이 올 차례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국 간 대화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한 달 넘게 공식 답변을 미룬 채 미한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 중단, 나아가 5.24 조치 해제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회담을 열기 전에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화에 나와서 협의해야 할 사안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한 조치로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작은 문제부터 남북 간 현안들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서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응답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시한 설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자칫 한국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이전까지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 기간에도 협력사업이나 당국간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의식해서 대화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측의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대화에 정통한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일 VOA에 미국이 올해 초 양측 간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잡혀 있으니 일정 중 북한 관리와 만나겠다는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1월 중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성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고 며칠 뒤 미국 측으로부터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성김 대표에게 베이징에서 리용호 외무성을 만날지 혹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날지 선택을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접촉 장소로 베이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북한 관리를 파견하는 대신 성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고집했다는 보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자신의 방중기간 북측과 접촉하지 못했다며 대화 무산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1일 성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미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일 VOA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to discuss a path back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성김 대표를 평양에 초청했는지 또 미국이 제3국 접촉을 제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물밑 외교 접촉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BOA에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대북 행정명령 발동 등 강경한 제재 분위기 속에서 나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 의지 없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상 북한이 베이징 등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화 의지가 있을 때는 제네바는 물론 뉴욕에까지 외교 당국자들을 파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한 데 이어 성김 대표의 평양 초청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추가 접촉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 달 뒤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북 대화는 한동안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북한의 양자 접촉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 접촉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통된 인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굳이 평양을 대화 장소로 고집한 것은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니사 해킹 등으로 가뜩이나 미북 당국 간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을 알고도 북한 측이 이를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성김 특별대표에 대한 평양 초청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선 미국과 만나도 자신들에게 득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대내외적인 선전에 활용하려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으로 불려들어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더라도 불러들인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평양으로 들어오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더 경직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접촉 시도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본격적인 협상이 아닌 탐색 수준의 접촉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런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소니사 해킹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의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의 임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데다 핵 잠수함까지 한국에 파견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도 아직까지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직간접 접촉에 대한 탐색전 하겠지만도 의미 있는 만남 이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성김 특별대표의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제3국에서 김괴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동 장소를 평양으로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성김 특별대표를 초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접촉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미한 의원 외교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이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든지 아니면 제재와 고립의 길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치를 대가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우강천 국방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창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창 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4일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3일 브리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동북아 안보 현황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양국은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중 문제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는 창 부장의 방한 목적에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이 군사 정보 MOU 체결이랄지 한미 간의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 또 미일 동맹의 강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중국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 강화 정책에 뭐랄까 한국이 편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이 뭔가 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게 작용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2000년 츠아우텐 부장과 2006년 차우광천 부장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 백승주 차관이 오늘 남미 페루에서 공군 사령관인 아바테 대장을 만나 페루 공군의 경공격기 구매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 KAI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산 기본훈련기 KT-1 첫 납품 이후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페루를 방문한 백 차관은 페루 정부로부터 공군 대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백 차관은 페루 방문에 앞서 콜롬비아를 방문해 권테로 콜롬비아 국방부 전략기획 차관 등과 대담하고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육군 보병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남북한의 삼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한국의 최계훈 수자원 공사 사장, 러시아 최대 국영 수력 발전 회사인 루스 기드로의 예브게니 도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가 중재하는 이 사업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측은 삼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 한국의 협상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기드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발표하고 이 양해각서는 수력과 재생에너지, 수자원 이용의 환경적 문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러시아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실무그룹을 만들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보도자료에서 최계훈 사장이 수력과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하수도 통합 물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루스기드로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도 물관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두만강을 포함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수자원 공동조사와 아무르강 홍수예방사업이 주요 협력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계훈 사장은 러시아와 수자원 기술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 구상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인사에게 비무장지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지난달 28일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북한 인사에게 DMZ 공원 구상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했으며 북한 측 인사는 특별한 반응 없이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와 환경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또 람사르 협약 브릭스 사무총장, 세계자연기금 람베르티니 사무총장과도 만나 DMZ 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1일 동북지방 센다이시에서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시의 오빠인 이즈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 해결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지금은 북한이 언제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교착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내 정치범 석방은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현 정권이 교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어제 보도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8만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석방되도록 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정치범이 석방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무대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이 지난해 18만 명을 기록해 그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방중 북한인들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공개한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이 18만 4,4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2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3년 20만 6천 명에 달해 국가여유국이 연간 외국인 입국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까지 10만에서 12만 명 사이에 머물다가 2011년 15만 명으로 급증한 뒤에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은 8만 9천 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0%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방문자도 절반으로 줄어 1,500명에 불과했고 친지 방문 역시 2013년에 3분의 1 수준인 100명에 머물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15만 명인데 반해 여성은 3만 명에 그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차와 항공기, 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2,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4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영국인들은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 중에 북한을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왕립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비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국인들의 호감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터마우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제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북한을 비호감 국가로 꼽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인 2012년 조사 때보다 7%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북한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호감 국가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럽 국가로 호주를 꼽은 영국인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 일본, 인도 등을 호감을 느끼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유럽권 국가 가운데는 영국인들이 최고의 비호감 국가로 꼽은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프랑스,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영국인들이 호감을 느끼는 유럽 국가들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등이 꼽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인들의 식생활 사정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훨씬 잘 먹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식단이 5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년 전인 1961년에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의 1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문사회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은 또 베트남과 함께 2011년에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두 나라의 식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습니다.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1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습니다.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4%에서 26%로 6.5배 늘었습니다. 중국도 열량 섭취가 1961년 1415kcal에서 2011년 3073kcal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이 50년 전 57%에서 47%로 크게 줄었고 고기 비중은 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kcal를 섭취해 2011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50년간 열량 섭취는 26% 늘어 3641kcal에 달했습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0년 사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섭취는 200% 이상 늘어난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식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현재 하루 열량 섭취는 미국이 3641kcal로 가장 많은 반면 소말리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95kcal로 가장 적었습니다. 식단에서 곡물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63%인 북한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21%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식단은 곡물보다는 채소, 고기, 우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인도로 하루 식단의 1%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독일로 하루 열량 섭취의 7%를 술에서 보충했으며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국 정부의 예산안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의회에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4조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중산층 지원 확대, 또 자동 예산삭감의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유층 증세는 의회 공화당에서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혀온 사안 아닙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었죠.
네, 어제도 그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소수의 부유층만 잘 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중산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중에 눈길을 끄는 것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서 보유 중인 자금에 14%의 일회성 세금을 매겨서 국내 기관시설 건설과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에 대해서 육아와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지원을 하고요. 또 세금은 낮춰서 경제적으로 안정과 또 더 많은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 예산삭감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자동 예산삭감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고요. 또 미국의 경제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동 예산삭감이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에 의회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관리법이라는 것을 이제 양당 합의하에 의결을 했는데요.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을 1,100억 달러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런 자동 예산 삭감보다 상한선보다 더 높은 그런 예산을 신청을 한 것이죠.
네, 전체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85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50억 달러 많고요. 또 자동 예산 삭감에 따른 국방 예산 상한액보다는 860억 달러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특히 최근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은요. 이슬람 무장 세력 ISIL에 대응한 공습 작전 등 이 대응을 위해서 5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또 유럽 동맹국 안보 지원과 우크라이나 등의 군사 훈련 지원 등에 8억 달러를 배정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한편 국방 예산과 별개로 외교 또 인도적 지원 등의 예산에는요 5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예상이 됐던 바이지만요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서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출 확대는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산안 속에 증세와 지출 확대만 있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올해부터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요,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 예산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균형 잡힌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또 리처드 블루멘설 민주당 상원 의원도요, 새 예산안이 기반시설 건설 등 미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투자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상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를 한다면 의회 채택은 어려운데 미국 정부 예산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의회 공화당 차원에서도 또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응해서 이 별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이를 강행할 처리할 경우에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거부할 권한이 있는데요. 예, 따라서 미국에서 최종 예산 합의를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과거에 만약에 양측이 시한을 넘겨서까지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요, 미국 연방정부가 필수적인 기능만을 제외하고 폐쇄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동부의 내전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모두 어제부터 교전이 격화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군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또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인 데발츠베 등에서 치열한 폭격이 목격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 하루 동안 5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민간인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까지 이 벨라루스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열렸지만 결렬됐는데요. 이후에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요. 이 반군은 협상이 결렬된 후에 점령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모두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군요.
네, 게다가 대규모 징집 계획을 밝히면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데요. 반군 측은 어제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앞서 20만 명 징집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동부의 내전 사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4월 이후에 사망자가 5,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4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를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이후에 친러 반군 세력들이 자치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왔는데요. 한때 반군이 수세에 몰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최신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 후에 반군이 다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제일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 또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개입,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은 이 무기가 아닌 군사 지원만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왔습니다. 또 이런 이 뉴욕타임스 보도와 별도로요,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여러 명도 함께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의 제인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인을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고요. 유가도 내려가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도가 여전히 높다고요?
네. 러시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레바다 챈드르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인해 약 70%가 푸틴 대통령의 대서방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서방 제재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주민 응답자 79%가 서방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10명 중에 8명에 달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또 이 중에 34%는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로 영향을 느끼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는 건 계속 강경 정책으로 서방에 맞서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현재의 강경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7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방과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이제 푸틴 대통령의 대서방 강경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럼 서방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을 묻는 질문에 맞 제재를 가하거나 또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베이징, 텐진 이런 도시들은 뭐 지금까지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게 잘 알려져 왔는데요. 나머지 여러 도시들도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어제 도시별 대기 오염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부의 대기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 상태를 갖춘 도시는 74개 중에 8개에 불과한 건데요.
네.
하이커우와 저우산, 선전, 주하이, 후이저우, 푸저우, 라사, 쿤밍 등이 그나마 이제 중국 환경보호부의 대기 기준을 충족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네,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 중에는 이제 티베트 자치구 수도인 라사, 또 윈난성 주도인 쿤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이 동부, 또 동부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하이난섬의 중심도이신 하이커우가 공기가 가장 청정한 도시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한 도시들은 어디입니까?
뭐 그동안 알려진 대로 베이징과 텐진, 또 창장, 주장 등이었는데요. 특히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 일대 도시들은 대기 상태가 최악인 도시들의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허베이성에서도 산업 중심 도시인 바오딩은요. 중국에서도 대기 상태가 가장 나쁜 최악의 도시로 꼽혔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여러 도시에서 대기 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중국 주요 도시 74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중국 환경보호부의 대기오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기준보다 4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대기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중국의 도시가 더욱더 많아질 텐데요.
네.
하지만 중국 환경당국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뭐 90%가 넘는 도시가 환경보호부의 대기오염 실태 기준을 대기오염 기준을 못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부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정부의 개선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가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환경보호가 각 도시의 대기 상태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이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네,
예,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중국의 기준치가 뭐 국제 기준치보다 4배나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2013년 당시에 기준치를 통과한 도시는 3개였고 이번에는 8개로 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2030년까지 탄소 가스 배출을 증가세가 아닌 감소세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고요.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환경오염을 중요한 의제로 다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석탄이 꼽히고 있는데 중국은 석탄 생산을 지난해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석탄 의존도는 전력 생산의 80%, 전체 에너지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이런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만 이제 대기 이 오염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중국 전국 차원의 이런 이 대비책들 외에 이 대기 오염의 심각한 베이징시 등도 이 자체적인 석탄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이 전체 석탄 사용량을 7%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노후된 자동차량에서 안 좋은 배기가스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네. 지적에 따라서 자동차들에 대한 그런 배기가스 검사 또 기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상 3도 신의주, 강계, 해주, 개성 모두 구름이 많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6도 최고 영상 3도 강계는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3도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개성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이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오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또다시 충돌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시 당국자들은 또 최근 24시간 벌어진 치열한 교전으로 적어도 2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전은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특히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데발체프 마을 주변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러 분리주의 반군 지도자는 군병력을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주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폭력 사태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치명적인 군사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주민 3분의 1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지난달 하순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서방 제재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다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한 사람은 7%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률은 37%,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또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현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인권 위반자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양측 모두에 1990년대 발칸전쟁 기간 중 벌어진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국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될 무렵인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전쟁 기간 서로 상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했다며 맞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피터 톰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쟁 중 2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 군에 의해 수많은 범죄 행위가 자행됐지만 양측 모두 집단학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폭력 사태가 빚어져 7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자들은 해안마을 콕스바자르에서 수도 다카로 운행하는 버스가 반정부 활동가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대표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앞서 지난달에도 폭력 사태가 계속돼 적어도 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시동장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시동장치는 제너럴 모터스가 10년 전 제작한 자동차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적어도 51개의 가족이 이번에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77명 역시 제너럴 모터스가 설립한 독립기관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